사무엘상 11장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이 11절까지 내용이 전쟁을 했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어쩌면 1절부터 11절까지를 그냥 하루에 묶어서 다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아침 예배 때에 진도를 빨리 뽑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전쟁이 진행되어 왔죠. 처음에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소식을 들었고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된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을 부르고 명령을 했고 백성들이 거기에 응했고 그래서 다들 한마음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실제로 전쟁을 하는 내용이 지금 읽은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내용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쓱 읽으면 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고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다만 한두 가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1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전쟁을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전쟁을 시작할 때 언제 시작했는가?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곧장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굳건한 확신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전쟁하다가 손해를 많이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이게 분명 주님의 뜻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은 좀 형편이 어려우니 다음번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뒤로 미루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서 곧장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편으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곧장 순종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전술이 나오죠. 백성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셋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3대로 나누었는지 그 뒤에는 상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가령 첫 번째 나눈 사람들이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공격하고 세 번째 사람들은 뒤에 진추고 있다가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백성들을 3대로 나누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놓고 보면 무언가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부대포로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이러이러하게 하자 행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에 보시면 11절 중간에 보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 다음날 이튿날 전쟁을 시작했는데 새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옵니다. 이 구체적인 시점이 나온 것은 어떤 전략을 구사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게 세 번째 전쟁했던 모습인데 아마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것 같아요. 또 기습 공격을 할 때에 외곽에서부터 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살금살금 아마 들어가서 조용히 조용히 들어가서 적진 중앙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한가운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서 이 암몬 사람들을 외곽으로 흩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울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대포로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해도 승리하고 저렇게 해도 승리한다 이렇게 막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는 전략을 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은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 이 두 가지 측면은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결과가 나오죠. 11절 맨 끝에 보시면 전쟁 결과를 아주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제 암몬 사람들이죠.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죽임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살아남아있는 사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다. 다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결국 이걸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올 때는 다 함께 무리를 지어서 기세등등하게 왔지만 도망갈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다 일곱 갈래 길로 여덟 갈래 길로 각각 다 알아서 도망을 친 거죠. 열 사람이 각각 열 가지 길로 도망을 쳐버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흩어져서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승리를 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런 전쟁으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자, 이 전쟁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좀 더 특징을 살펴보고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전쟁 결과를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았을 때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이 사울이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돌려보내서 그렇게 약속했죠. 이 앞부분에 이제 보시면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사울이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에게 약속한 내용이에요.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 11절 중간에 보시면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쳤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했던 약속 그대로 모든 내용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길르앗야베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전쟁터에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전쟁을 하긴 했지만 진짜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울이 말한 그대로 될 줄은 몰랐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말한 그대로 된 것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아, 이게 사울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게 아니라 사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자기 희망대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울이 했던 말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됐구나.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도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길르앗야베스 사람들도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 결과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전쟁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만나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무언가 행동했을 때 나도 그냥 그렇게 되길 소망했고 또 그렇게 신뢰하긴 했었지만 막상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아, 정말 두렵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사건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쭉 이 전쟁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말씀드리면서 추정이기는 하지만 본문에 들어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전쟁을 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울이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감행했던 여러 전략들, 전술들은 과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전략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이 머리를 궁리하고 짜내면서 만들었던 전략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라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략도 구체적으로 주신 것일까? 아니면 전략은 너희가 알아서 짜라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전략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걸 부정하기 어렵고 아 이건 전략까지 주시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도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건 아니면 이스라엘이 고민하면서 전략을 짜냈건 여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한 감동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았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도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때 두 가지 종류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무언가 자기의 지혜를 막 쥐어짜고 경력을 쥐어짜고 이래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것과 참 신앙을 잘 붙들고 있는 사람, 여튼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어떻게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설령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발견하기도 해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쭉 경험을 통해서 살펴보면,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설령 조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서 어떤 길을 결정하고 나아가면, 다시 말씀드려요, 설령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음 갖고 주님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무언가 결정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살지만 기도하면서도 이기적인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찾아내는 방법보다는 조금 잘못된 기도를 해도, 조금 부족하게 하나님 뜻을 발견해도 어떻게든 믿음 안에 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느냐?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을 짜낸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들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부족한 부분, 허물이는 모습들은 좀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는지, 왜 허락해 주셨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을 할 때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죽을 지경이다, 미칠 지경이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전에 그냥 전쟁을 할 때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 안에서 잘 인내하고 버티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일의 결국을 보았잖아요. 결국 다 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게 내가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서 만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인지, 내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것인지 우리 잘 분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하고 그냥 똑같이 어려움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지내고 나중에 쭉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의 끝이 도무지 어떻게 될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만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이 모든 전쟁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규결되게 하실지 우리가 이 일의 끝을 믿음 가운데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을 다 품고 전쟁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다 잘 버텨내고 인내하면서 그 과정을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쩌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전쟁의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는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다른 전쟁의 승리와 다르게 사울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기름부음 받은 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점이 다른 전쟁과 두드러지게 틀린 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쨌건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어왔죠. 성경을 보시면 전쟁을 해왔던 역사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서 전쟁이 승리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훑어보면 제일 처음 전쟁하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쟁 승리를 선물 받기도 하고 모세를 통해서 전쟁 승리를 선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누린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로 넘어옵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땠는가? 삼손, 기드온 이런 유명한 훌륭한 사사들이 있어서 사사들이 전쟁을 감당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사울은요, 아브라함이 아니죠. 모세가 아니에요. 사울은 사사도 아닙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지껏 수없이 많이 전쟁을 경험하긴 했지만 왕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은 지금이 첫 번째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은 예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여지껏 베푸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은 은혜와 구원을 베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것, 5년 전에 만났던 것과 똑같은 어려움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껏은 1번, 2번, 3번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으로 은혜를 주실지 아니면 이번에는 전혀 새롭게 주님께서 4번, 5번, 6번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으니까 여하튼 주님, 제가 아는 방법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구원을 주시건 아니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구원을 주시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제한하거나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실지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든 저렇든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하고 문제 해결함을 받았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도 내일도 풍성하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이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래서 증인의 눈동자를 가지고 증인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만났던 어려움들 오늘날 다시 만나기도 하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 오늘날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사람들,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 오직 주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미약하고 어리석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승리와 회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